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Lift up your eyes to Jesus. Lift up your eyes, He's still upon the throne. And come what may, He never will forsake you. For He is God, to Him all things are known. Lift up your eyes, He still is there. Be not dismayed, He knows your weight of trust in Him, He will your burden bear. Hear me up, go,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주 예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전도서입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을 나서서 얼마쯤 가셨을 때 예수의 지자들이 예수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예수께 보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건물들을 잘 보아두어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건물의 모든 돌이 무너져 내려 저 돌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와서 여쭈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 굶주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너희를 통치자들에게 넘겨 가진 고통을 당하게 하고 너희를 죽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할 것이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세게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뛰어야 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때 아기 뵌 여자들이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을 당해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고생하는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아니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홀리려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저기 광야에 있다 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리스도를 찾으러 광야로 나가지 말아라. 또 귀도가 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어디서든 볼수 있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올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내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이 똑똑히 볼수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땅에 있는 온 민족이 슬피 울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상 곳곳에 보내어 그가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수 있다.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일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너희 문 앞에 다가온 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모든 일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홍수를 만나 휩쓸려 갔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다.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나며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겼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믿을 만한 종이겠느냐?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맡는 종이 아니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우리 주인이 오래 떠나 계시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돌아와서 그의 모든 행실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을 때리고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내쫓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전도서 제3장.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다. 깨안을 때가 있고 깨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로마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의 불의를 쫓는 부류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와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름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감사하며 또 바울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잃게 하거나 빗나가서 옳지 못한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 택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계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을 인하여 변화된 삶으로 주어진 믿음의 과제들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에 대하여는 기쁨과 감사로 격려를 주고 그러한 변화된 삶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라고 진리를 거절하고 오히려 불의를 따르는 자들의 심판을 확인하는 안타까움과는 달리 사랑을 담은 말투로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도 보였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한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고 확신과 기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13절 중간인데 마치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3절에 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의무감처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장 3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또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사람이야말로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13절 중간에서부터 하반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감사해야 할 당연한 이유는 저들이 온갖 핍박이나 어둠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심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고 그 선택받은 사람 측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3절 하반절에 라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에서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였지만 앞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한 것처럼 저들에게 증거된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확정되었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하반절인데 복음 속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라지고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시기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영광에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 중심으로 변치 않는 전통을 지키라는 당부입니다. 이제 그 영광이 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라는 전제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 확인의 대상에 대해서도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는 당연히 앞의 1절에서 10절에 생명 얻은 믿음을 흔들고 혼란케 하는 실제적인 상황일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은 언제나 어느 교회에나 바울이 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옥중서신에서 지속적으로 주는 당부의 말씀이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5절 하반절인데 앞에서 옳지 못한 교훈일 경우에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절에 경계를 준 것과는 반대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교훈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온 것이나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철학이나 연구한 학문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의 사람이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생명의 교훈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 영적인 체험을 하였다면 그것은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것에 대한 자신의 경계는 될지라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존에 주어진 성경의 교훈과 반대되는 가르침이라면 앞에 3절에서 12절에서 경계된 유혹의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경계되는 교훈이지만 3장 6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였고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이서 10절의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기에 대한 당부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말, 편지, 가르침 받은 전통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으로 확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으로 그 말씀들을 인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5절의 당부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경계되는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사도들도 예언자들도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가르침은 따를 수 없고 오히려 경계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감사와 당부를 준 다음에는 그들을 위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을 청하고 구하는 내용을 다음 절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사랑과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16절 첫 부분인데 하나님을 찾는 데는 다른 것과 조금 다른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인 것과는 사뭇 다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은혜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얻으시기에 부족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거론하는 것으로 독생자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계획을 이루신 것은 어떤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결코 약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이루신 것이 간략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위로가 믿음을 굳세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게 하라는 이유에서 특히 이런 사실을 당부했던 앞에서의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라는 당부와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좋은 소망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약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은혜로 주신 즉 사람의 공로나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 귀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 구주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에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동족이든 유대인이든지 밖에서 오는 환난을 위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도 믿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슬픔의 위로를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었죠. 이 기도도 내적으로는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지키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충성된 일꾼인 바울 역시 이런 예수 기도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비록 안팎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은혜로 보호하여 지키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가 행한 이적도 위대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더욱 훌륭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과 연관시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교훈을 비유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교훈이 들어있는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매우 훌륭한 이야기로 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청중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길 잃고 방황하더라도 다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 27개에서 50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동물이나 식물 또는 사람과 친근한 사물을 주제로 한 비유도 있습니다. 씨뿌리는 비유는 가장 전형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좋은 결실을 맺고 다른 곳에 떨어진 것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씨가 자라거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고 결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질문 형식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다시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참된 유대함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그 가르치신 방법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에서든지 언제나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난 삶의 새로운 방법은 어떤 이방 종교나 모세 율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산상설교일 것입니다. 이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연관된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자나 명성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 교훈을 통해 주님께서는 참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단지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혹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맹세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무저항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교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생활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비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그것입니다. 이전에 다니엘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잠정적인 그들의 왕국을 찾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는 교회이며 곧 세워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할 처소이고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처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무서운 종말로부터 건져주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외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도덕적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죄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가르침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성을 지녔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를 영접하도록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인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